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백두산 계열의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북한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업시간을 200초로 한 상태에서 엔진 연소실의 연소 특성과 각종 조종 개통들의 동작 정확성, 구조 성능 등을 최종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추진력은 80톤 포스였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액체 로켓 엔진 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대규모 수해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의 휴전 지속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러시아와의 고위급 회담이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9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시리아지원그룹 대표들과 유엔 안보리도 시리아 사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국제시리아지원그룹 회의에 참석한 장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합의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적신월사와의 공동 구호지원 차량 한 대가 어제 알레포 서편에서 폭격을 받아 구호요원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제 조셉 카빌라 대통령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로 10여 명이 사망한 뒤 3개 야당이 다시 자신들의 당사에 불을 질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화는 어제 카빌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적어도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벌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자동차에 불을 질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실탄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는 국제 테러 조직과는 무관하지만 외부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뉴욕지부 관계자는 테러 조직이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며 한간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청년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체포되자 이번 사건에 테러 조직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라하미가 이번 테러에 성공 가능성이 낮은 파이프 폭탄과 압력속 폭탄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그가 폭탄 제조에 미숙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만 라하미가 어떻게 급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내기 위해 그의 배경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현행 이민 제도가 보안상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지난 주말 뉴욕 폭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치료와 변호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도 어제 캘리포니아주 유세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나 미국은 잠재적 테러분자들을 차단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발언은 테러단체들의 영입 활동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난민 수용소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모리아 난민 수용소 내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화재로 약 4천 명이 대피했다며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스보스 모리아 난민 수용소는 지난해 초부터 터키에서 도착한 100만여 명의 난민이 거쳐간 것으로 현재 5,40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우리가 사는 오늘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 또 몇 개월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가 버리는 물질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옛것, 또 오랫동안 함께한 애착이 가는 물건에 마음이 더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영어 표현 중에도 old is but good is, 옛것이 좋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낡고 오래된 집이나 차 또는 각종 물건들을 깨끗하게 고치고 수리해서 마치 새 것처럼 오랜 기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더 나아가서 오래되거나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쓰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리하는 데 드는 인건비의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며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롭고 화려하진 않아도 담백하고 익숙한 오래된 물건을 고쳐 쓰는 문화가 더 널리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3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23도, 함흥 12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필 콜린스와 메릴린 마틴의 노래입니다. 각자의 삶이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Separate Lives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call me from the room in your hotel. All full of romance for someone that you met. And telling me how sorry you were leaving so soon, and that you miss me sometimes when you're alone in your room. Do I feel lonely too?
Your love for me, will you never let it sh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 이어서 어제 난민총회를 열어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다짐했던 유엔 회원국 정상들을 다시 회의에 소집해서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각국의 몫을 논의하도록 주관합니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호적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도시 출신과 시골 출신을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일본 도쿄의 첫 여성 도지사로 뽑힌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지지율이 90% 선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군요.
네, 4개월여 뒤에 퇴임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오늘 유엔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난민 위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책임을 공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후변화 협약 등 전 세계적 과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강력한 대북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북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예, 백악관 측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최근 북한이 감행한 5차 핵실험을 비롯한 각가지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부분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요즘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핵실험과 무기화를 제한한 유엔 안보리 결의도 상당수 위배하는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규탄한 뒤에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한 북한 측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일에 유엔 회원국 모두가 동참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자,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는 소식이고요. 또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이 난민 문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합의가 나왔죠?
네, 유엔이 난민 총회라고 명명했던 어제 회의에 참석한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은 난민 위기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인도적 지원 강화에 합의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서 난민 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국제회의를 조만간 열고 이후 2018년 2018년까지 모든 난민들의 안전한 이주와 재정착 경로를 마련할 국제 협약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2018년쯤이 돼야 국제 협약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이 세계적으로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엔 난민총회가 채택한 선언문조차 국제법상의 구속력은 없는 문서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서명을 했지만 향후 이 선언문이 추구하는 국제협약에 참여할지 말지는 각국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총회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모임이었다는 일부 서방 언론들의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난민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도 어제 총회 결과에 실망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난민 수용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때문에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보다 좀 실제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따로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유엔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한 뒤에 이 정상들을 고위급 회의에 소집해서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정상들에게 내놓을 난민 위기 해소 계획은 미국이 제한 중인 30억 달러 인도주의 원조기금 증액에서 각국이 담당할 몫을 정하고 난민 재정착 기회 증대와 이주민 취업 확대 등을 위해서 각 지역별로 할당할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 대표들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예,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오늘 아침 저희 방송과의 통화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난민 위기를 앞장서서 풀어나간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부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5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원조기금 30억 달러 증액 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호적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 당국이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구분을 주민 호적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요. 또 중국의 16개 성 출신 타지인도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타지인에게 베이징 호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중국은 고도의 통제 사회로 거주와 교통에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자동차 소유와 운행도 추첨을 거치고 허가증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거주지 등록도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베이징의 호적을 가진 사람은 중국 사회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도래했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국은 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우수노동자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던 기록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이징 호적을 얻을 수 있도록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자, 앞서 중국 사회에서 베이징 호적을 가지면 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이 베이징 호적을 가지는 게 어느 정도나 중요합니까?
예, 호적을 중국말로 후커우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징 후커우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고위층을 상징하는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등 신랑감은 베이징 후커우 소지가 필수 조건인데요. 이 베이징 호적을 가지게 되면 대기업 입사와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베이징의 사회보장 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도 여타 소적 소지자들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베이징 호적 소지자 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공교육 혜택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때문에 실제로 호적을 새롭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베이징시가 이렇게 호적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른 지역도 뒤따를 예정이라고요?
예, 수도 베이징 당국이 이 같은 호적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서 중국 내 다른 30개 지방 당국도 곧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958년 중국의 호적 체계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주민 생활 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얼마 전 새로 뽑힌 일본 도쿄의 도지사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예, 지난달 1일 확정된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 역사상 첫 여성 지사가 된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의 인기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 네트워크가 공동 발표한 도쿄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86.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8%에 머물렀습니다.
예.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도쿄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이 고이케 지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 이렇게 높은 인기의 비결이 뭘까요?
예, 고이케 지사는 부패 문제로 물러난 마스조의 요이치 전 도쿄도지사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마스조의 전 지사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활동이 취임 초 눈길을 끌었는데요. 도지사 급여를 기존의 절반으로 삭감하는 조례를 오는 28일 도쿄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시작부터 전임 도지사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네.
정책에서도 전임 지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쿄에서 오는 2020년에 하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전임 지사 당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할 때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올림픽을 치르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취임 직후에 불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지출을 없애는 방법으로 올림픽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 디자인 국제 공모를 백지화했고요. 국제적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올림픽 엠블럼도 전면 폐기해서 평범한 디자이너에게 재작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992년 일본 의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참의원과 중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8번 당선돼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고요. 또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일본 방위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습니다.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입니다.
네. 자, 일본 정계에서는 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를 신진 여성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고이케 도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그리고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 등을 신진 여성 트로이카라고 부르면서 고령의 남성 위주인 일본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어제 체포됐는데요. 이 국제 테러 조직에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사 진행 상황 먼저 알아보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빨리 주우면 병균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5초 법칙이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동북부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폭탄이 터지고 또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용의자가 빨리 검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수사당국이 어제 28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를 이 총격전 끝에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하미와 경관 두 명이 부상을 입긴 했는데요. 이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예. 자, 어제 아침에 뉴욕 경찰 당국과 또 미 연방수사국 FBI가 용의자 신원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안 지나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체포 과정을 좀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에 찍힌 라하미의 모습과 또 폭발물에 남은 지문을 단서로 일찌감치 이 라하미를 용의자로 지목해서 추적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 있는 라하미의 집을 급습했고요. 또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라하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뉴저지주 린덴의 한 술집 계단에 이 수상한 남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 경관들이 이 총격전 끝에 라하미를 검거했습니다. 라하미는 두 손을 위로 올리라는 경관의 말을 무시하고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뉴욕과 뉴저지주 여러 곳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모두 라하미가 벌인 일인가요?
네,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 뉴저지주 마라톤 코스상에서 폭발한 파이프 폭탄, 또 이날 밤 뉴욕 맨해튼 첼시 인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일요일 밤 늦게 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두 이 라하미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첼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쓰레기통 속에서 이 압력밥솥을 이용한 사제폭탄이 폭발해 29명이 다치긴 했지만 이 다른 곳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자,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국제 테러 조직이 배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개인이 이 저지른 일인지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 테러 조직과 연결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스위니 FBI 뉴욕 지부 부소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no indication that there is a cell operating in the area or in the city.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so as we develop more information, we continue to go.
네, 뉴욕 일대에 테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은 아직 없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용의자는 라하미 한 사람뿐입니다만, 이 당국은 라하미가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이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은 라하미가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또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라하미에게는 어떤 이 범죄 혐의가 적용됐나요?
네, 라하미는 경찰과의 총격전에 따라서 이 5개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당국이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긴 하지만 아직 라하미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 라하미에게 정식으로 이 테러 혐의를 적용하려면 좀 더 수사를 벌여야 하고 좀 더 충분한 그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용의자 라하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28살이고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미국인입니다. 라하미의 가족은 뉴욕 교외에 있는 이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튀김닭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이 라하미는 대학을 중퇴한 뒤에 이 식당에서 일했고요. 이 식당 위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식당 손님들 가운데는 라하미가 평범한 사람이고 또 인상도 좋았다면서 이 폭탄 테러 용의자로 밝혀진 데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자, 평범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증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폭탄 테러를 꾸미게 됐을까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또 수사당국이 앞으로 밝혀야 할 점이라고 할 텐데요. 라하미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차례 다녀왔고요. 2011년에는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그곳 여성과 또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CNN 방송은 라하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AP통신은 라하미가 테러 요주의 인물의 명단이나 비행 금지자 명단에는 오른 일이 없고 이민 문제로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라하미가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여성을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 또 승인도 받았지만 이 여성이 미국에 실제로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이 폭탄 테러 사건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죠.
네, 이번 사건에 따라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테러 방지와 이민 문제를 두고 이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미국의 현행 이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현행 미국의 이민 제도는 위험 인물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we learn today that another 858 immigrants from dangerous countries have slipped into our country.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나온 국토안보부 자료를 근거로 위험한 지역 출신 이민자 858명이 추방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국의 실수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민 안보는 바로 이 국가 안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 후보보다도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클린턴 후보도 어제 이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잠재적인 테러 분자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hould also launch an intelligence surge to help identify and thwart attacks before they can be carried out.
네, 트럼프 후보는 정보 수집을 강화해서 이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이 첨단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테러 조직의 선전 활동과 단원 모집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이 반이민 발언이 오히려 테러 조직을 돕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같은 테러 조직이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이민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와 함께 현행 이민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민 수속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범들에게 시민권이나 난민 자격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제프 덩컨 하원 의원은 국무부가 테러 피난처로 규정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이민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5-second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바닥에 떨어진 후에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속설이 근거가 없다는 게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은 얼마나 빨리 죽는가에 상관없이 떨어진 즉시 이 박테리아에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의 식품미생물학 교수인 도널드 셰프너 박사 연구팀이 2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인데요. 앞서 지난 2003년에 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연구진이 이 5초 법칙이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이후 이 5초 법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지난 2014년에 이 영국의 에스턴 대학 연구진은 음식물을 빨리 주울수록 박테리아가 적게 검출됐다면서 또 5초 법칙이 근거가 있다는 또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셰프너 박사가 또다시 5초 법칙은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거죠.
예. 자, 어떤 근거로 이 5초 법칙이 틀렸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셰프너 박사팀은 수박 조각과 빵, 또 버터를 바른 빵, 그리고 딸기맛 젤리 등 이 네 가지를 다른 표면에 이 떨어뜨려보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스테인리스와 도자기 타일, 나무, 그리고 천으로 된 카펫,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표면에 음식물을 떨어뜨리고 1초, 5초, 30초, 그리고 이렇게 300초 후에 주워서 음식물 표면에 박테리아 수를 검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늦게 주울수록 박테리아 수가 더 많기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주웠다고 해도 박테리아가 검출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떨어지는 즉시 이 박테리아에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음식물이나 어떤 표면에 따른 오염의 차이도 있었습니까?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물 가운데는 이 떨어진 수박 조각이 박테리아 오염이 가장 많이 됐고요. 딸기맛 젤리가 이 오염이 가장 적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가 음식물에 오염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식물의 이 수분 함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수박이 가장 많이 오염이 된 거죠. 그리고 표면에 따른 차이를 보면 스테인리스나 이 타일에 비해서 카펫에 떨어졌을 때 이 박테리아 오염이 가장 적게 됐다고 하고요. 이 나무 표면의 경우 이 오염 정도가 일정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셰프너 박사가 이렇게 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다고요?
네, 셰프너 교수는 5초 법칙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이 공중보건상 이 법칙이 사실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아,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에 따르면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32개의 원인 가운데 음식물의 표면 오염에 의한 식중독이 여섯 번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식중독을 앓게 되면 가장 최근에 뭘 먹었는지를 보통 따져보는데 어쩌면은 이 떨어뜨린 음식을 주워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평생 떨어진 걸 먹고도 이제껏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민간에 떠도는 이런 잘못된 속설을 따르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에 영감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You are the inspiration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하버드 재단이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웅산 수치는 누군가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차 세계대전의 암흑이 거쳐가던 1945년 미얀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이 만 70살인데요. 아버지는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미얀마의 독립을 이끈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입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가 2살 때 암살당했고요. 수치 여사는 15살 때 인도 주재 대사로 발령받은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 두 아들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기까지.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후 내내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조국 미얀마가 뇌리에서 떠난 적은 없지만 특별히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1988년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미얀마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위내 군사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죠. 수치 여사는 시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미얀마 건국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 여사가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 걸 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 사람들을 두고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결국 그해 8월에 수치 여사는 이른바 미얀마의 8888 항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주의 민족 동맹.
1989년 9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반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이름을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조국의 자유를 위해 군사정부의 총칼에 맞서고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던져줍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 미얀마 군사정부는 1990년 총선을 치르기로 하는데요. 이 총선에서 NLD가 80%가 넘는 압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NLD 당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는 가택연금 조처를 내립니다. 수치 여사는 2010년까지 모두 3차례 가택연금을 당하는데요. 이 기간을 다 합치면 무려 15년이나 됩니다.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두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픔은 물론이고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을 때 임종도 보지 못하는 고통도 겪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철의 난초.
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수식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특히 미얀마 사람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다우 아웅산 수치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다우라는 말은 미얀마 말로 이모, 아주머니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미얀마 사람들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는 친숙한 존재인데요. 가녀린 외모와 기품을 본떠서 공작새, 철의 난초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외모만 보면 투사, 투쟁이라는 말이 주는 이 거칠고 투박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데요.
We never expected it to be easy, but believed it to be possible.
하지만 수치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신념이 혹독한 시간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상징적 인물에서 마침내 현실적인 정치가로.
미얀마 군부는 2010년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풀어줍니다. 이 총선에서 승리한 새 정부가 개혁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수치 여사와 NLD도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2012년 4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수치 여사는 직접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치른 총선에서 NLD당은 압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집권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얀마 헌법에 따라서 외국인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얀마 정치권에서는 수치 여사가 비현실적인 원칙주의자, 이상적인 평화주의자로 이 현실적인 정치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마와 미얀마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디서는 버마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미얀마라고 할까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과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저희 미국의 소리 뷰이 방송도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고 불렀는데요. 1988년 8월 항쟁 후에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이 국민적인 합의 없이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의 표시로 군사정권이 바꾼 미얀마라는 국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미얀마 국민이 원하는 이름도 버마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시 버마로 국호가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fed up, be fed up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be fed up means. To be fed up.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야, 어떡하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라고 합니다. 이어 마이크가 Are you serious? 정말?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매주 시험 보는 것도 이젠 지친다. 지쳐. 라고 하자 제이슨도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나도 마찬가지야. 시험이라면 아주 물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be fed up, to be f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네, 오늘의 표현은 be fed, F-E-D, fed up, U-P, be fed up이죠. If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you can use this phrase, be fed up. Also, you can say, I'm fed up to describe that you are annoyed, bothered, or even bored at someone or something. 네, be fed up은 무엇 무엇에 실증나다, 물리다, 또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be fed up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던 친구가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게 삭막해서 싫다고 할 때 I had become fed up with the city life. 이제는 도시 생활이 실증이 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So let's review. Be fed up is used when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To be fed up.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sentence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Ben Folds 5가 부른 Bric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ix a.m. day after Christmas, I throw some clothes on in the dark. The smell of cold, car seat is freezing, the world is sleeping. I am up the stairs to her apartment. She is balled up on the couch. Her mom and dad went down to Charlotte. They're not home to find us out. And we drive. Now that I've found someone, I'm feeling they call her name at 7:30. I pace around the parking lot. And I walk down to buy her flowers and sell some gifts that I go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9월 20일 오늘.
September 1984. Terrorists strike again. This time the U.S. Embassy annex in East Beirut. Seconds before the detonation of a massive.
레바논 동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 부속 건물에서 자살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 500kg을 실은 트럭 한 대가 대사관 현관으로 돌진해 부딪혔고 폭발음과 함께 파괴된 차량들이 불붙은 채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이날 폭탄 테러로 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미국 대사와 영국 대사를 포함한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탄 테러를 주도한 세력은 시리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 이슬람 지하드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한 해 전인 1983년 4월에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6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바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동베이루트 지역에 미국 대사관 부속 건물을 세웠지만 새 건물을 개관한 지 6주 만인 1984년 오늘 또다시 차량 폭탄 테러 공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테러 발생 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인 레지날드 바토로뉴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와 슬픔을 표하고 미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19년 9월 20일 오늘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이 다섯 척의 배와 240여 명의 선원을 이끌고 에스파냐의 산루카르데바라 메다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마젤란의 세계 일주가 시작됐습니다. 에스파냐를 떠난 지 몇 달 후 마젤란 일행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최남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평온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후 마젤란 일행은 마리에나 군도를 거쳐 필리핀에 도착했고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젤란 일행과 원주민들 사이에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났고 마젤란은 원주민이 쏜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후 선장 마젤란을 잃은 남은 일행들은 마지막 남은 빅토리아호에 향유를 실은 뒤 티도레 섬을 출항, 희망봉을 돌아서 1522년 에스파냐의 세비야로 귀향합니다. 이 항해는 역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